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지금 극복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면 인내하고 참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가 맞춰주며 살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맞추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할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회당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꼭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참고 포기하고 또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 할 때 현실은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두려워 말고 나만 따르라, 믿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이로 회당장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린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12살 난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죽게 된 자기의 딸을 두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지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이 회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이 절실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당히 회당의 장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좀 인정받고 또 지위도 괜찮은 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이 닥치자 신분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가 엎드리는 모습이 이게 그 경배하라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게 프로스크네오라는 뜻인데 그만큼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역 성경에는 많이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한번 말하고 만 게 아니라 너무 절실하니까 계속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제발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일단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잘 못 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사소해서 너무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가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런 걸 갖고 나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갖고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크든 작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도록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이 집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사건이 있게 되고 그 혈루증 여인이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흔히 말해서 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부인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이끌어가심에 그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 나 이끌어갈 때 내가 지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내 믿음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신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도록 내디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대충 말 좀 이상한데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 맞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하죠. 시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죠. 말씀대로 다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면은 순종이 쉬운데 한두 번 시도하지만 시도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포기합니다. 아 이거 아니야. 현실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포기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야이로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가를 좀 교훈 삼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야이로 집에서 왔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딸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야이로한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잖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 하신다면 아무리 죽어가는 자기 딸이라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야이로에게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의뢰할 만한 아무런 바램, 소망이 다 끊겨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덜컹, 아 이제 끝났구나. 두려움 속에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안타까움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말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계속 신뢰를 내게 보내라. 네가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계속 신뢰를 내게 보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아, 우린 안 되라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회당장은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회당장에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간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뢰는 현실 속에, 현실의 모습 속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이 집에 왔잖아요. 근데 집에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헌화하고 울며 통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초상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그 슬퍼하는 가족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통곡의 소리가 집에 가득했어요. 야이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라는 그 말 때문에 용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직접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덜컹하겠죠. 야이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와 닿았을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믿기만 하랬는데 그 믿기만 하는 그 말 갖고 왔는데 집에 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있는 자신의 딸이 집에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야이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들었을 때 상심보다 눈으로 봤을 때의 그의 상심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 회당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지지를, 신뢰를 아무 말 없이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은 그 야이로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게 믿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볼 때의 시각이 달라요. 누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야이로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한번 흥 하고 만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아주 이 심하게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가장 큰 상처는 야이로였을 거예요. 저는 계속 야이로가 본문에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야이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왔는데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비웃는 모습을 들으면서 얼마나 또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말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12살 먹은 아이가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잔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약간 좀 뭐 맛이 갔거나 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을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됐어요. 저는 이 비웃는 사람의 모습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저는 오버랩이 돼요. 어떻게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때로는 해결되고 때로는 풀어지고 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야이로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몇 번 시도하다가 현실하고 달라,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나 봐 라고 포기한다면 오늘 비웃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몇 번이나 실천해봤고 몇 번이나 적용해봤다고 아 그건 우리랑 틀린가 봐, 지금 이 시대랑 안 맞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믿음에 대한 스트러블이 없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때때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이로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었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그냥 한쪽으로 밀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죽은 아이를 만나든지 산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건지가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다면 그 야이로는 죽은 아이를 결국 끌어안고 죽은 아이 때문에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야이로가 남들은 다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가서 살아난 아이를 가슴에 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지하고 신뢰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따라 들어가죠. 다른 제자들이 오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별해서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포기할진 모르지만 야이로는 그러한 현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리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초상집에 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그 아이의 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한마디와 함께 이 아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야이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 그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지지와 순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보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거다라는 그 신뢰를 계속 보냈다라는 거죠. 그는 결국 살아난 딸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결실을 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내 학업 속에서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그분에게 계속적인 지지, 계속적인 신뢰, 계속적인 순종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산딸을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야이로의 상황이라면 죽었다는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초상집 같은 그 현실 때문에 누가 와도 안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을 극복하라는 그 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남에게 필요한, 아니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나에게 지지를 보내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 속에 우리의 눈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서서 보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때로 현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야이로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죽어있는 딸아이와 같습니까?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내 일터에 어떤 문제가, 내 학업에 어떤 문제가 죽어있는 딸아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